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한국의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오늘 성명에서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한국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장관은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약 5억 1,400만 달러의 현금이 유입됐고 정부와 민간에서 8억 5천만 달러의 투자가 이뤄졌다며 이 돈이 결국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쓰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같은 결정을 북한 당국에 통보하고 남측 공단 관계자들의 안전한 귀환 등 필요한 협력 조치들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184명의 남측 인력이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시리아 평화회담 재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어제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에 시리아 내전을 끝내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번 방안이 구체적이고 단순하다고 말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의 이번 제안은 바샤르 알라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최근 반군들에 대한 총공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라브로프 장관은 내일 독일 뮌헨에서 유럽과 중동국가 외무장관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남부 헬만드주에 수백 명의 병력을 추가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이클 로혼 아프간 주둔 미군 대변인은 어제 성명에서 추가 배치 병력이 헬만드주의 미군 특수부대를 보호하고 아프간 육군 제215군단에 대한 훈련 임무를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군 고위 관계자는 추가 배치되는 병력과 더불어 다른 지역 병력은 철수하기 때문에 아프간 주둔 전체 미군 규모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로혼 대변인은 아프간에서 미군의 임무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아프간군에 대한 훈련과 자문, 지원 역할을 수행할 뿐 전투에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일본 증시가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어제 5.4% 폭락한 데 이어 오늘 또다시 2.3% 하락한 15,713.39로 지난 2014년 10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일본 증시의 최근 약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의회 증언을 앞두고 유럽은행들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투자자들은 유럽의 일부 대형은행들이 주가 하락에 대비할 만한 충분한 자본을 보유하고 있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닛 옐런 연준 의장은 오늘 열리는 미 의회 청문회에서 이자율 인상과 경제 성장률, 실업률 전망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루마니아 법원이 옛 공산주의 정권 시절 악명 높은 교도소 책임자에게 징역 20년형을 확정했습니다. 부카레스트 고등법원은 오늘 올해 90살인 알렉산드루 비시네스쿠 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람니쿠 사라트 교도소장을 역임한 비시네스쿠 씨는 지난해 7월 1심 재판에서 반인도주의 범죄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었습니다. 당시 교도소의 모든 수감자들은 독방에 감금돼 있어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없었으며 굶주리거나 구타를 당하는 등 가혹행위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시네스쿠 씨의 변호인단은 그러나 이는 명령에 복종한 것일 뿐 법을 어기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번 판결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공산정권 시절 범죄에 대한 중요한 판례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뉴햄프셔주에서 어제 실시된 대통령 선거 예비선거에서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 후보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각각 승리했습니다. 샌더스 후보는 60%의 지지율로 38%에 그친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 압승했습니다.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35%를 차지해 다른 여러 후보들을 크게 따돌리며 승리했습니다. 2위는 존 케이식 후보로 16%를 차지했으며 이어 테드 크루즈, 잽 부시, 마르코 루비오 후보가 각각 11% 안팎의 득표율을 차지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0일 수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게 만든 이 지카 바이러스 발병 국가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요. 염려를 더하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임산부가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태어나는 아기의 머리 둘레가요. 크기가 정상아보다 10cm쯤 작게 태어나서 신생아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이 소두증 사례 중남미 국가에서 급증하고 있는데요. 브라질의 한 종합병원에서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소두증 진단을 받은 신생아 29명 가운데 10명에게서 망막이나 시신경 손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연구 결과가 미국 의사협회 저널 안과학에 실렸고요. 미국 유력 일간신문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는데요. 이 망막이라고 하면은요, 이 안구의 가장 안쪽을 덮고 있는 신경 조직인데요. 밖에서 들어오는 빛을 뇌로 전달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 조직이 망가지면 시력 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연구진의 말을 빌려도 소두증 신생아 상당수가 시각 장애인이 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안과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연구가 이 한 병원에 있는 환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긴 합니다. 어쨌거나 지금까지 이전까지 지카 바이러스가 신생아 시력 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례가 알려진 바가 없어서 앞으로 소두증 신생아를 대상으로 더 광범위한 관찰과 진단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뉴스와 세계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기온 영하 1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2월 11일 목요일 북한은 점차 흐려져서 오후에 서쪽 지방부터 비가 시작돼서요. 밤에는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16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기온 0도에서 영상 12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평양 오후에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0도에서 8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의주 흐리고 오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 영하 1도에서 영상 8도 예상합니다. 개성 구름 많다가 오후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영하 0도에서 12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전해드렸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도록 하죠. 라디오 소리를 조금 줄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톰 존스의 딜라일라 들어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소식 들어왔습니까?
중국에서 첫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가 확인됐습니다. 또 중국에서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 수는 늘었지만 이들의 씀씀이는 줄고 있다는 내용의 조사가 나왔고요. 미 국가정보국장이 ISIL의 미국 내 테러 가능성을 경고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지카 바이러스 소식부터 알아보죠.
중국에서 지카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처음 확인이 됐는데요. 중국 보건당국에 따르면 중남부 장시성 간현에 사는 34살 남성이 지카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최근에 베네수엘라를 방문했다가 네.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감염된 건 아니네요.
네, 이 남성이 지난달 베네수엘라를 여행하던 중에 발열과 두통, 어지럼증 같은 지카 바이러스 감염 증세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홍콩을 거쳐서 지난 5일 장시성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역 과정에서 지카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돼서 장시성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이번에 감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지금 환자 상태가 어떤가요?
다행히 회복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체온도 정상이고 피부에 생겼던 발진도 거의 사라졌다고 합니다. 지카 바이러스는 임신부가 감염될 경우에 신생아의 소두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포감이 커졌는데요. 하지만 네. 성인의 경우에는 바이러스에 감염돼도 아예 증상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이제 10명 중에 7명 정도로 많고요. 또 나머지 3명도 가벼운 증상을 보인 후에 낫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네. 중국에서 첫 감염자가 나왔지만 이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확산될 가능성도 높지가 않겠네요.
네, 중국 보건당국은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일단 전문가들의 말을 빌어서 현재 외국에서 유입된 감염자를 통해서 지카 바이러스가 확산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밝혔고요. 네. 특히 이 환자가 사는 장시성 간현이 현재 기온이 낮아서 지카 바이러스의 매개체인 모기가 활동하기 어려운 시기라서 확산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지카 바이러스가 가장 많이 퍼진 브라질 올해 리우에서 하계 올림픽을 개최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지카 바이러스 사태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개최를 거듭 강조하고 있네요.
네, 이 앞서 미국 올림픽 위원회가 지카 바이러스 감염을 우려하는 자국 대표 선수나 임원은 이 올림픽 불참을 고려해도 된다는 견해를 밝혔다는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네. 이에 대한 반응으로 브라질 올림픽 위원회의 그런 입장이 나온 것입니다.
네.
브라질 올림픽 위원회는 지카 바이러스 때문에 올림픽을 불참하는 사태는 없을 것이라면서 특히 리우 올림픽이 열리는 8월에 남반구인 브라질에서는 서늘한 날씨를 보이기 때문에 모기의 활동이 눈에 띄게 준다. 지카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이 낮아진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또 리우 올림픽 입장권 판매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상당수가 외국에서 구입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특히 그런데 이 임신부들은 브라질에서 이 지카 바이러스 사태가 끝날 때까지 또 방문이 꺼려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미국을 비롯해 여러 나라 보건당국은 임신부들이 브라질을 비롯한 지카 바이러스 발병 지역 방문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보건기구도요. 지난주 지카 바이러스 국제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여행을 자제할 것까지 이렇게 권고하지는 않았지만 임신부의 경우에는 이 발병 지역을 방문해야 할 경우에 의사와 미리 상의를 하고 또 이 부득이 방문할 때는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었죠. 한편 브라질 정부는 이런 우려에 대해서 이 모기를 통제하기 위한 방역 활동을 한층 강화했다면서 올림픽의 안전한 개최를 다짐했습니다.
네. 그렇긴 해도 또 세계보건기구가요. 미주 전역에서만 올해 한 400만 명의 감염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경고를 하면서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인데요.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이 지카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서 긴급 예산을 의회에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네. 백악관이 지난 8일 18억 달러의 긴급 예산을 의회에 요청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자금은 모기 통제와 신속한 백신 개발, 또 진단검사 개발, 의료 종사자 교육, 또 저소득층 임신부 지원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국내 프로그램에 쓰이는데요. 이 중에 3억 3,500만 달러는 국제개발처를 통해서 지카 바이러스가 발생한 중남미 국가들을 돕는 데 사용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중국에서요.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 수는 늘었는데 또 씀씀이는 줄고 있다고 하네요.
네, 이 독일 최대 시장조사기관인 GFK가 발표한 내용인데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 본토 밖으로 나간 여행객 수는 1억 900만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네. 여행객들이 해외에서 지출한 금액은 1940억 달러로 전년 대비해서 1인당 1.5%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하는데요. 한 해 전에는 16.5%나 증가했었던 것에 비하면은 증가폭이 크게 줄어든 것이죠.
네. 이 중국의 해외 여행객들이 지출을 줄이는 게 아무래도 중국의 경제 사정하고 관련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중국 경기가 둔화세를 보이면서 생산과 소비 모두 주춤하고 있죠. 해외 여행객들의 지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거고요. 또 전문가들은 중국에서 해외로 여행하는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도 지출 규모가 줄어드는 이유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에서 또 춘절을 맞아서 올해도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나올 걸로 예상되는데요. 한국하고 일본 같은 주변국들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들이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에만 1억 900만 명이 해외여행을 할 정도로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은 해외에서 큰 손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경기 둔화로 올해는 관광객이 줄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그동안 중국인 방문객이 많았던 홍콩이나 한국, 호주 등에서는 최근에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홍콩 관광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국 본토에서 방문한 관광객 수는 전년 대비해서 15.5%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장이요. 어제 미 상원 청문회에 출석했는데요. 이슬람 순위판 무장단체 ISIL이 올해 미국을 직접 공격할 가능성을 경고했다고요.
네, 이 클래퍼 국장이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현재 미국의 국가안보에 대한 전세계의 위협에 대해서 보고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것으로 이란 핵, 또 북한 핵 문제, 사이버 안보, ISIL의 위협 등을 지적했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ISIL이 올해 미국에 대해 직접적인 공격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주목되고요.
네.
클래퍼 국장은 또 ISIL이 유럽에서 또 다른 테러 공격을 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아주 강경한 어조로 ISIL의 테러 위협을 경고를 했네요.
네, 이 클래퍼 국장은요. ISIL이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ISIL과 산하 8개 지부가 가장 위험한 테러 집단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클래퍼 국장은 ISIL 조직원들이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현재 역사적으로 어느 때보다 이들을 위한 도피처가 많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네.
클래퍼 국장에 따르면 현재 ISIL에는 36,500명의 외국인 전투원들이 있고 이들 중 적어도 6,600명은 서방국가 출신이라고 합니다.
네, 이들이 시리아 난민으로 가장을 해서 서방국가에 침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클래퍼 국장도 이 청문회에서 같은 지적을 했네요.
네, 이 ISIL 조직원들이 이라크 또 시리아의 난민으로 가장해서 국경을 넘을 수 있다는 것이죠. 클래퍼 국장은 난민들에 대한 관용을 악용해서 ISIL 조직원들이 난민들 속에 섞여 들어올 수 있고 이들이 합법적 여행자로 가장하기 위해서 여권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네.
앞서 지난해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테러에 가담했던 공격범 중에 일부도 난민들에 섞여서 유럽으로 이동했던 것이 밝혀졌었죠.
네. 자, 어제 청문회에서는 또 빈센트 스튜어트 국방정보국 국장도 참석했는데요. 스튜어트 국장도 ISIL에 관한 발언을 했죠.
네, 이 스튜어트 국장은 현재 ISIL이 장악하고 있는 이라크 모술시를 탈환하는 게 올해 안에는 힘들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질문이 나온 이유는요. 앞서 지난달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모술을 탈환하기 위해서 북쪽에서는 쿠르드족 병력이 남쪽에서는 이라크 정부군이 압박을 가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처음으로 이렇게 밝혔기 때문인데요.
네.
이후에 이제 모술 탈환을 위한 작전이 곧 전개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나왔었죠. 하지만 스튜어트 국장의 어제 발언을 보면 아직은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한편 클레프 국장은요, 또 다른 국제 테러 조직인 알카에다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ISIL에 위축됐었지만 올해는 힘을 더 모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네, 어제 뉴햄프셔주에서 열린 예비선거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 후보가 각각 승리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연방대법원이 오바마 대통령의 청정 에너지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또 미국 대학 수학 능력 평가 시험인 SAT가 3월부터 새로운 형태로 바뀌는데요.
네.
어떻게 바뀌는지 그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첫 소식 보겠습니다. 어제 뉴햄프셔주에서 예비선거가 실시됐습니다. 이 각 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경선 과정에서 첫 프라이머리, 그러니까 일반 투표 형식의 예비선거에서 많은 관심을 모았는데요. 트럼프 후보하고 샌더스 후보가 승리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일 아이오와 코커스, 아이오와 당원대회에서는 그 여론조사하고 좀 다른 결과가 나왔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번에 뉴햄프셔주에서도 반전이 있지 않을까 관심을 끌었는데 반전은 없었습니다. 먼저 공화당은 부동산 재벌 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승리했는데요. 이 트럼프 후보가 자주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휴지라는 말인데
네.
아주 거대한 아주 큰 이 휴지라는 말을 자주 하는
네.
이번에 트럼프 후보가 정말로 그 휴지 윈, 휴지 빅토리 아주 큰 승리를 거두면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35% 지지를 얻었는데요. 2위 후보 지지율의 2배가 넘는 높은 지지입니다.
네.
이 트럼프 후보의 승리 연설 잠깐 들어보시죠.
Oh, wow. Wow, wow, wow. We are going to start winning again. And we're going to win so much. You are going to be so happy. We are going to make America.
네. 트럼프 후보는
so
미국이 다시 승리하기 시작할 것이라면서 미국을 다시 위대한 나라로 만들자고 말했습니다.
네.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후보가 대부분 선두를 달리긴 했지만 실제 선거에서 승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트럼프 후보는 지난 아이오와주 당원대회에서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의원에게 밀려서 2위에 그쳤었습니다.
네, 이번 뉴햄프셔 예비선거에서 주목할 점 가운데 하나가요. 공화당 후보 가운데 또 누가 2위를 하느냐 이 점 아니었습니까?
네, 이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가 약 16% 지지율로 2위에 올랐습니다. 케이식 주지사는 뉴햄프셔주에서 주민초청 토론회를 100여 차례 여는 등 이 뉴햄프셔주에서 지지를 모으는 데 주력했는데요.
네.
그 같은 노력이 주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케이식 후보의 말 들어보시죠.
We don't see it as just another campaign. We see this as an opportunity for all of us, and I mean all of us. To be involved in something that's bigger.
네, 케이식 후보는 이번 선거 운동을 그저 단순한 선거 운동으로 보지 않고 이 모든 사람을 위한 기회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사람이 미국을 변화시키는 큰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로 본다는 겁니다.
네, 또 지지율도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나머지 후보들을 5%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앞으로 치고 나눈 후보가 있으면 트럼프 후보의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다. 이렇게 또 전문가들이 본다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현재 그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의원이 약 12% 지지율로 3위입니다. 그러니까 케이식 후보하고 약 4%포인트 차이가 나는데요.
네.
케이식 후보의 경우 이 다음이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아, 그동안 뉴햄프셔주에 주력하느라 이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같은 남부주에서는 기반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다는 건데요.
네.
그래서 아직은 두고 봐야 한다는 거죠. 이번에 뉴햄프셔주에서 크루즈 후보에 이어서 이 제프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가 11.1%로 4위를 했고요. 마르코 루비오 연방 상원의원이 10.6%로 5위에 올랐는데요. 이 루비오 상원의원은 지난 아이오와주 당원대회에서 이 높은 지지율로 3위를 했는데 지난 토요일 토론회에서 별로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는데
네.
그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에는 민주당 쪽을 좀 가보겠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대로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이 승리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샌더스 후보가 60% 지지율로 38% 지지를 얻은 클린턴 후보를 큰 표차로 따돌렸습니다. 샌더스 후보는 앞서 아이오와 당원대회에서 0.2%포인트란 아주 근소한 차이로 클린턴 후보에게 패했는데요.
네.
이번에 뉴햄프셔주에서는 크게 이겼습니다. 샌더스 후보의 승리 소감입니다.
The government of our great country belongs to all of the people and not just a handful.
네, 샌더스 후보는 위대한 미국 정부는 모든 사람에게 속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일부 부여한 그 선거자금 기부자나 그들이 운영하는 슈퍼팩에 속하는 게 아니란 건데요. 이 슈퍼팩은 정치 후원기구인 슈퍼정치행동위원회를 말하죠.
네.
샌더스 후보는 소득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대학 무상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거대 금융기관에 맞서 싸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자, 클린턴 후보의 반응 궁금한데요. 지더라도 지지율 격차를 또 최대한 줄이는 게 목표였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큰 표차로 지고 말았는데요.
네.
예, 클린턴 후보는 패배를 깨끗이 인정하고 샌더스 후보에게 축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이고 결국에는 선거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You are the reason we are here and you are the reason we are going to win. The nomination and then win this election together.
네. 클린턴 후보는 지지자들 때문에 이 자리에 있으며 그들을 위해 승리하고 민주당 후보 지명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네.
함께 선거에서 승리하자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패배하긴 했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클린턴 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 아이오와 당원대회가 끝나고 나서는요. 공화당 후보 두 명이 또 경선 포기를 선언했는데요. 이번에 탈락자가 없습니까?
네, 아직은 없습니다.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이 선거운동을 계속할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서 뉴저지로 돌아간다고 말하긴 했는데요. 크리스티 후보는 7.5% 지지를 얻으면서 6위에 그쳤습니다.
네, 자 다음 경선 날짜하고 장소는 어딘가요?
네, 다음 주 토요일 2월 20일인데요. 이 민주당은 미국 서부 네바다주에서 당원대회를 열고요. 공화당은 남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예비선거를 실시합니다. 이번 뉴햄프셔주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이 아웃사이더로 불리는 비주류 정치인들, 도널드 트럼프 후보하고 버니 샌더스 후보가 승리를 거뒀는데요.
네.
이들이 이 같은 승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많은 사람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는 청정 에너지 계획에 제동이 걸렸네요.
네, 미국 연방 대법원이 어제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온실가스 규제 계획의 시행을 중단하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오바마 대통령 임기 중에 이 계획이 시행에 옮겨지기 힘들게 됐습니다.
네, 자 일단 오바마 대통령의 청정 에너지 계획 내용부터 살펴보죠.
네, 지난해 8월에 오바마 대통령이 온실가스 규제안을 발표했는데요. 오는 2030년까지 미국 내 화력 발전소의 탄소 배출량을 지난 2005년에 대비해서 32% 삭감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고 태양열 에너지나 풍력 에너지 같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에 힘쓴다는 겁니다.
네. 자, 이런 계획을 오바마 행정부가 발표하고 나서 화력 발전에 의존하는 주들이 크게 반발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웨스트 버지니아주 같은 경우 95%를 석탄 산업에 의존하는데요. 이 주의 경제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순순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네.
이 계획대로 시행된다면 화력발전소와 탄광이 문을 닫게 되고 전기료가 오를 것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이렇게 웨스트버지니아주와 와이오밍, 인디애나주 등 석탄 의존도가 높은 27개 주와 탄광업계가 오바마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연방정부가 주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이번 행정부 조처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넘어선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번 대법원 결정이 이 소송 자체에 대한 결정은 아니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일단 이 정부 계획의 시행을 멈춰달라고 주들이 요청했는데요. 그 요청을 이제 받아들인 겁니다.
네.
원래 이번 소송의 1심 법원인 워싱턴 DC의 연방항소법원은 지난달 21일에 이 주들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네.
그리고 연방정부 손을 들어줬었는데 하지만 이번에 연방대법원이 5-4로 항소법원의 결정을 뒤집은 겁니다.
네. 자, 이번 대법원 결정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뭐 오바마 대통령의 온실가스 규제 계획에 적잖은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이 계획에 따르면 미국 내 각 주는 행정부가 정해준 이 탄소 배출량의 감축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워서 미 환경보호청 EPA에 제출하게 돼 있는데요. 먼저 올해 9월까지 이 초안을 내게 돼 있는데
네.
이번 대법원 결정에 따르면 뭐 그런 초안을 9월까지 낼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오바마 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 연방항소법원이 오는 6월 초에 이번 소송을 정식으로 심리할 예정입니다.
네.
하지만 이 항소법원에서 6월에 어떤 판결이 나오든 이 대법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큰데 그러면 내년에야 이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물러나기 전에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힘들다는 얘기인데요.
네.
자, 소송을 건 주들이 어떤 반응 보이고 있습니까?
네, 물론 대법원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이 패트릭 모리세이 웨스트버지니아 법무부 장관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대법원 결정은 큰 승리라고 말했는데요. 이 대법원이 행정부 계획이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 시행 중단을 지시함으로써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또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네, 또 행정부 계획을 지지하는 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대법원이 행정부 계획의 합법성을 인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염 수준이 높은 더러운 화석 연료를 사용하던 과거로부터 깨끗한 청정 에너지를 사용하는 미래로 나아가는 변화가 이미 시작됐고 이 같은 흐름을 멈출 수는 없다는 겁니다.
네.
하지만 미국 언론은 지난해 12월에 이 프랑스 파리 기후회의에서 새로운 기후변화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가 기여했는데 망신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결정을 보면은요, 결국 대법원이 행정부에 불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닌가요?
네, 또 바로 그 점을 또 환경보호 운동가들이 우려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 결정이 대법관들의 성향에 따라 나왔다는 겁니다.
네.
이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이 모두 시행 중지 쪽에 표를 던졌고 진보 성향의 대법관들은 반대했다는 건데요. 이런 양상이 계속된다면 이 대법원이 결국에는 이 온실가스 규제 계획을 무효로 선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또 미국이 파리 기후변화회의에서 나온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기 힘들 수 있다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의 대학 수학능력평가시험인 SAT가 크게 바뀔 예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SAT는 Scholastic Aptitude Test의 약자인데요. 대학 수학능력평가시험을 말합니다. 뭐 북한에서는 대학에 진학하려면 국가졸업시험을 먼저 보고 이 시험 결과에 따라서 대학 추천을 받은 다음에 뭐 추천받은 대학에 가서 뭐 본시험을 치른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이 미국에는 이 각 대학이 주관하는 입학시험은 없습니다. 대신에 대학에 진학하려면 보통 이 SAT란 시험을 봅니다.
네, 한국에도 수능시험이라고 비슷한 시험이 있는데요. 딱 하루에 결과가 나오죠.
네.
하루에 운명에 달렸다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네, 1년에 여러 차례 SAT 시험이 시행되는데요. 이 신청비만 내면 몇 번이든 볼 수 있고 또 그중에서 제일 잘 나온 점수를 대학에 보낼 수도 있습니다. 현재 SAT는 영어 독해와 쓰기, 수학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뉘는데요. 이번에 SAT가 10년 만에 대폭 개편되면서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우선 독해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이 영어 독해 질문들의 경우 예문이 길어지고 어려워지는데요. 기존 SAT 독해 시험에서 뭐 문장을 완성하는 그런 질문의 경우 논리력이나 적합한 단어에 관해 물어봤다면 이제는 미국의 유명 소설이나 이 정치 선언문 같은 길고 어려운 예문을 제시하고 여기에 포함된 단어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더 난해한 단어나 더 깊은 독해력을 요구하게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네, 자 수학은 어떻습니까?
네, 수학 역시 그 어휘력이 강화된다고 하는데요. 단순한 연산보다는 복잡한 어휘를 이해해야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바뀐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변화로 인해서 결국에는 읽기 훈련이 덜 된 학생들, 그러니까 집에서 다른 언어를 쓰는 이민자 가정의 출신이나 또 가난한 가정의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될 것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자, SAT 측은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떤 입장 보이고 있습니까?
네, SAT 주관사인 칼리지 보드 측은 이런 지적에 대해 이 새롭게 바뀌게 되는 시험은 기존 시험보다 영어 독해의 경우 단어 개수의 차이가 거의 없고 또 수학에서 어휘력 문제 비율도 같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또 새롭게 바뀌는 시험은 입시 사정관들과 또 고등학교 입시 상담가들의 요구에 부합해서 고안된 시험이란 점을 강조했는데요. 이 학생들이 실제로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에 연결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고 이를 반영했다는 겁니다. 칼리지 보드 측은 또 기존의 SAT가 난해한 문제가 많다는 지적, 또 부모의 수입과 교육 수준에 따라서 학생들의 성적에 영향을 받고 특히 흑인과 중남미계보다 백인과 아시아계 학생들에게 유리하다는 논란도 있는데
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죠. Dionne Warwick이 부릅니다. That's what friends are for. 들어보시죠.
'Cause you're, that's what friends are for. In good times, in bad times, I'll be on your side forever more. Oh, that's what friends are for. Keep smiling, keep shining, knowing you can always.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의 두 번째 관문, 뉴햄프셔주 예비선거가 9일 있었습니다. 지난 1일 실시된 아이오와주 당원대회에서 공화당 후보 순위 3위로 의회에 선전을 했던 마르코 루비오 연방 상원의원이 이번 뉴햄프셔주 예비선거에서는 어떤 결과를 거둘지 관심을 끌었었는데요. 10.6%의 지지율로 공화당 후보들 가운데 5위에 올랐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이번 주는요, 미국 대선의 유력한 후보들을 짚어보는 특집으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플로리다주를 대표하는 연방 상원의원인 마르코 루비오 후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입니다.
쿠바 이민자의 아들,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주 연방 상원의원은 1971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쿠바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루비오 의원의 부모는 1956년에 미국에 왔는데요. 아버지는 호텔 바텐더, 어머니는 가정부나 상점 직원 같은 일을 하면서 생계를 꾸렸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처음에는 자신의 부모가 피델 카스트로 독재 정권을 피해서 쿠바를 탈출한 사람들이라고 소개했었는데요. 하지만 나중에는 쿠바 이민자들이었다고 정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이 루비오 의원의 선거운동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쿠바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숱한 어려움을 극복한 끝에 지금은 미국 최고의 정상을 향해 대권 도전을 선언한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으로 받아들이는 목소리가 더 큽니다.
He has the most compelling narrative of the entire Republican field. The question is, how does he package it going forward so voters know who he is and what it is he stands for? In a lot of ways, he does represent the American dream.
루비오 의원은 어릴 때부터 미식 축구를 좋아하고 또 잘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때는 미식 축구팀에서 최고의 선수로 활약했고요. 결국은 미식 축구 장학금을 받고 미주리주에 있는 타키오 칼리지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년 만에 중도 하차하고요. 플로리다주로 돌아와서 플로리다 주립대학에 들어가 졸업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이애미 대학교 법률대학원을 나와서 변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합니다.
40대 젊은 피 마르코 루비오 의원.
마르코 루비오 의원은 1998년 웨스트 마이애미 시의원의 위원으로 선출되면서 공직자로서 사회생활의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플로리다주 정계에 뛰어들어서 플로리다주 하원의원에 당선됩니다. 이때 루비오 의원의 나이가 불과 29살이었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2000년부터 2008년까지 플로리다주 하원의원으로 활동하는데요. 마지막 2년은 하원 의장직을 맡을 만큼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플로리다주의 의원 임기 제한법에 따라 2008년 말에 의사당을 떠나고요. 2010년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해서 당선됩니다. 그리고 2012년 대통령 선거 때는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인 미트 롬니 선거본부에서 부통령 후보감으로 강력하게 거론될 만큼 주목받는 정치인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루비오 의원은 이제 40대 중반으로 접어들었는데요. 하지만 일찌감치 정계에 뛰어드는 바람에 나이에 비해서 벌써 의정생활 16년 차인 중견 정치인이 됐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의원, 미국 대권을 향한 새로운 꿈.
Inspired by the promise of our future, I announce my candidacy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Marco Rubio announced his candidacy before an enthusiastic crowd in Miami.
지난해 4월 마르코 루비오 의원은 2016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현재 테드 크루즈 후보,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는 뒤지고 있지만 분위기는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루비오 의원은 공화당 내 강경 보수파 세력인 티파티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역시 티파티의 지지를 받고 있는 테드 크루즈 후보보다는 공화당 내의 다양한 세력을 아우를 수 있는 후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중남미계 2세라는 점에서 민주당 성향이 강한 중남미계 유권자들을 공화당으로 모을 수 있는 후보라는 평가도 받고 있고요. 호감을 주는 외모가 이 정치인으로서 자산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반면에 나이가 젊고 정치적 경력이 많지 않은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A leader from yesterday. Yesterday is over.
하지만 최근 미국 사회에 노련한 기성 정치인들에 대해서 지친 유권자들의 민심이 루비오 의원에게는 득이 될 거라는 분석도 많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의원, 한반도와의 관계.
네, 마르코 루비오 의원은 미국 대통령 선거 후보들 가운데서는 한국을 가장 잘 아는 지안파 후보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회 간사를 맡아서 이 한반도 문제에도 목소리를 내왔는데요. 특히 지난 2014년에는 한국을 방문해서 박근혜 한국 대통령을 예방하고 또 비무장지대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We now have the news this morning that this lunatic in North Korea, very powerful. It's not confirmed, but here's what's confirmed. He's a lunatic and he's dangerous.
루비오는 북한의 현 정권을 미치광이 정권으로 묘사하면서 미국의 점증하는 위협 가운데 하나로 지적하고 있고요. 지난해에는 상원에서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을 공동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만 44살의 마르코 루비오 의원은 현재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후보들 가운데서 가장 젊은 정치인인데요. 만일 루비오 의원이 오는 11월에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미국 역사상 최초의 중남미계 대통령이자 존 F. 케네디 대통령과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뒤를 이어서 40대 대통령의 계보를 잇게 됩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후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사였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a done deal. A done deal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a done deal means,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Did we get a venue secured for the event yet?
It's a done deal. I got a venue secured so we can start planning.
Oh, that's good to know. Did we get a venue secured for the event yet?
행사 장소 잡았니? 라고 묻자 제이슨은
It's a done deal. I got a venue secured. So we can start planning.
확정됐어. 내가 장소 잡았으니까 이제 같이 계획 세울 수 있어. 라고 합니다. 저도
Oh, that's good to know.
잘 됐네. 라고 답합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a done deal. A done deal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Did we get a venue secured for the event yet?
It's a done deal. I got a venue secured so we can start planning.
Oh, that's good to know. 오늘의 단어는 a done deal. If something is a done deal, a final agreement or a final decision is made. A done
deal는 완전히 합의된 일이나 결정된 사안 혹은 다 끝난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제이슨에게 행사 장소를 잡았냐고 묻자 제이슨은 다 정했으니까 이젠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영어로 It's a done deal. I got a venue secured so we can start planning. 라고요. 네, 이렇게 무엇이 다 결정됐을 때 혹은 다 끝난 이야기일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Now let me give you some example sentences using today's expression. Unfortunately, it's not a done deal yet. 는 불행히도 아직 완전히 합의된 건 아니야 라는 뜻입니다. Here is another example sentence. If you verbally tell me that you will take the offer, then it's a done deal. 라는 문장은 제안을 받겠다고 구두로만 말씀하셔도 확정되는 겁니다. 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phrase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Did we get a venue secured for the event yet?
It's a done deal. I got a venue secured so we can start planning.
Oh, that's good to know. Now let's review what we have learned today. If something is a done deal, a final agreement or a decision is made. 결정된 사안 혹은 다 끝난 이야기. A done deal. It's a done deal.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Sing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Phoebe Cates의 Paradise 드리면서 이 시간 마감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뉴스 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애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Could it be the little things you do to me? Like waking up beside you, it's so new to me. Life can be so full of danger. In the dark there lurks a stranger. I just can't imagine what he wants of me. When I'm with you, it's paradise. Take my hand, it's back.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763년 2월 10일 오늘 영국과 프랑스, 에스파냐가 프랑스 파리에서 이른바 파리 조약을 체결합니다. 파리 조약은 유럽 국가들이 중부 유럽의 핵심 지역인 슐레지엔을 둘러싸고 약 7년여에 걸쳐 싸운 이른바 7년 전쟁의 결과로 체결된 것이었습니다. 1700년대 중반 오스트리아는 프로이센에게 슐레지엔 지역을 빼앗겼습니다. 이때부터 오스트리아는 계속 슐레지엔 지역을 되찾길 원했고 결국 1756년 프랑스와 러시아, 스웨덴, 작센, 에스파냐 등과 동맹을 맺고 프로이센을 공격합니다. 이에 프로이센은 영국과 뜻을 합쳐 작센을 공격합니다. 이것이 바로 7년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전쟁 초기에는 오스트리아가 기세를 잡는 듯 했으나 곧 러시아가 프로이센을 도우면서 승리의 깃발은 프로이센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7년 전쟁 결과 1763년 오늘 파리 조약이 체결된 것이었습니다. 이 조약에 따라 프로이센은 슐레지엔 지역을 손에 넣게 되고 영국은 프랑스로부터 캐나다와 미시시피강 동쪽의 루이지애나 그리고 에스파냐로부터 플로리다 지역을 얻게 됩니다. 1962년 2월 10일 오늘 소련에 체포됐던 미국 고공정찰기 조종사인 게리 파워스와 미국에 수감 중이던 소련의 거물 스파이 루돌프 아벨이 독일 베를린에서 맞교환됩니다.
A high-profile exchange of prisoners between Washington and Moscow during the Cold War. The Soviet Union releases Francis Gary Powers, an American U-2 pilot shot down.
2년 전인 1960년 5월, 소련은 소련의 영공에서 비행하던 미국의 고공정찰기 U-2기를 격추하고 조종사인 게리 파워스를 체포했습니다. 소련의 니키타 후르시초프 서기장은 이어 미국의 스파이 비행을 중지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소련이 미국을 비난하고 있지만 소련은 그럴 자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What they're trying to, you're trying to say that they are condemning the United States in the whole before world opinion. Well, I think they have no case.
소련은 수천 명의 스파이를 미국에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미국과 소련과의 냉전은 깊어져갔고 이는 결국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1962년 오늘 미국과 소련이 CIA 조종사 게리 파워스와 소련의 스파이 루돌프 아벨을 맞교환함으로써 이 사건은 일단락됩니다.